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의 글 중에서 우리라는 말을 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은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나라는 말을 와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단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와레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중국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국은 우리라는 말이 발달을 했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my school, 나의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학교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학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자기가 무슨 교회 다니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내를 우리 아내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도와달라라는 말도 참 흥미롭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도와달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Help me 그러죠?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그냥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물에 사람이 빠지면 뭐라고 외치죠? 사람 살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공동체적인 의미를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라는 말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데요. 우리말에는 우리라는 말과 또 우리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들의 가족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보다 한국말이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식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음식에도 그 나라의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내세울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빔밥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도 쌈을 싸 먹는 그 문화, 뭐든지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우리 리스트, 자기의 우리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데 이 본문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15장까지만 해도 다 끝나는 것인데 굳이 16장이 필요하느냐? 문안하는 이 자기의 그 동역자의 이름을 굳이 성경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평가절하했던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16장은 분명히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26명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또 여러 계층이 나오고 또 다양한 인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여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이름이 9명이나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여성의 위치를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에는 여성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참 많이 높여놓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성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성입니다. 그만큼 여성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순모임을 갔었는데요. 젊은 순모임을 갔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남자분들이 다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식사하나 봤더니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닥에다 상을 깔고 그렇게 쭈그려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들어서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바닥에서 먹는 건 이게 흔한 장면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평소에 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는 상당히 여성들의 위치가 많이 높아진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한테 잘해드려야 또 가정이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 여성뿐만 아니라 또 계층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열매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열매였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문안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사람의 헌신된 모습,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본문에서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면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전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문안하고 인사할 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몇몇 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고 우리 자매이고 또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요 요즘 시대로 하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 교회 집사이셨고요. 그리고 이 보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베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라고 하지만 그 사역은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 옆에서 동역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잘 영접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베베가 교회에 갔을 때 잘 환대하고 또 숙식과 도움을 주라는 그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아마 베베가 이 편지를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로 전달한 사람이 아닌가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절 보시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칭찬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됐을까? 우리가 로마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가 어떻게 식민지들을 통치했는가 봤더니 로마가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하나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공의 질서였습니다. 공공의 질서를 소란케 하거나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로마가 상당히 그것을 규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여러분, 예수를 전했을 때 로마인과 유대인, 또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가 그것을 상당히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4대 황제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너무 충돌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권면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집회를 금지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해버립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쟁이들이 시끄럽게 하고 소란케 하는 것이 상당히 싫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쫓겨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로마에 있다가 이 글라우디오 칙령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가운데 실망하면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그렇게 서로가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나고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짓는 일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어떻게 하면 좌절하고 또 기운이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셋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사용하시고 인간의 절망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5절 이후에 보시면,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 마리아는 나를 위해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평가합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인데 내 친척이면서 나와 함께 갇혔다, 감옥에 같이 갇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다면 목사님 저도 같이 복음 전하다가 목사님 따라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목사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좀 목사님을 더 좀 아끼는 분이라고 한다면 목사님 면회 가겠습니다 하면서 뭐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가겠죠. 제가 초코파이를 상당히 좋아하니까 이번에 Father's Day 때 저희 애들이 좀 컸다고 자기들이 어디서 받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주었는데 보니까 초코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감동을 주는 아이들도 만약 제가 감옥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도 감옥에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이런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그 여행이 좋고 안 좋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같이 사역하셨던 부목사님 한 분이 한국을 갔다 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쌩쌩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한국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시차 때문에 고생도 안 하시고 이렇게 쌩쌩하게 오실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떤 승무원이 자기를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렇게 티켓을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 비즈니스 클래스를 딱 탔는데 보통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좁게 가잖아요. 좁게 이렇게 불편하게 가니까 이 시간이 가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석에 타니까요,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먹을 거 하나하나 다 시켜보고 거기 있는 거 하나하나 뭐 다 이렇게 구경하면서 보니까 그 시간이 후딱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마일리지 같은 거 한번 쓰지 말고 모아가지고 꼭 한번 비즈니스 타고 갔다 오시라고. 짧은 시간 갔다 올 때는 참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비즈니스 석을 타면 여러분 그 여행이 즐겁겠죠. 또 요즘에는 뭐 호텔도요, 별 다섯 개가 아니라 별 일곱 개짜리 호텔도 보았는데, 그런 호텔에서 묵으면 또 그것도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에서 말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면 그 여행은 100%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험난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홀로 사역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 나의 약점을 품어주고 나의 약한 것들을 감싸주고 세워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혼자 뛰는 것보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후반절에 보시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궁금함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한 명이 천을 쫓는다고 한다면 두 명은 2천 명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명은 천을 쫓지만 둘이 함께하면 만 명을 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런 위대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인사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5절에 보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명령을 주시면서 16절에 보십시오.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우리에게 부딪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안하라고 했습니까? 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웃으시기만 하시는데요. 우리의 문화와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거룩한 입맞춤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서신서에 참 많이 나오는 인사법입니다. 그 당시에 또 예배 시간에 실제로 행했던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아마 접촉하면, 우리가 만날 때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는 서로 접촉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사를 하는데, 저는 전에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항상 이렇게 어르신들 손을 잡아드리고 이렇게 항상 여성분들에게도 손을 잡아드렸는데,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남자분들만 인사하고 여자분들에게는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냐고, 그러면서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성들의 손도 잡아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참 그래도 이 악수한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손을 대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만났을 때 함께 손이라도 잡고 또 이렇게 등이라도 이렇게 좀 토닥토닥 거려주는 것이 참 그것이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입맞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거기는 예배 시간 중간에 허그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니까 제가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허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부터 우르르 몰려오셔서 저에게 허그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죄송했던 건 제가 그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참 인상에 남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또 독특한 인사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난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난하라. 여러분 무난이라는 말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난하는 것, 인사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스파사스데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해석하면 greet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누구누구를 맞이해주다,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누구누구에게 대접하다, 또 환대해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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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았을 때 참 수고가 많았구나, 이렇게 귀한 사역자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알아주고 대접해 주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 무난이라는 이 인사가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많은 지체들을,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께하면서 감싸주고 연약함을 품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라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정죄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미 내 속에 X표를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집을 렌트할 때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서 그냥 리얼터 한 분을 소개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전도를 하고 싶어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그렇게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이래서 말을 하고, 내가 절에서 하면 절에서 말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번 잘못한 것은 금방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희망을 걸고 왔다가 오히려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다라는 것은 서로의 흠을 잡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알아주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한번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예. 조금 더 여러분 좀 과하게 칭찬을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교회 안에서 저는 정말 우리의 관계가 이 따뜻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것이 전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에게 이런 좋은 문안하려고 하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되려고 한다면 반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환대하고 칭찬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절대로 그 칭찬은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옷을 참 예쁘게 정갈하게 입으셔서 제가 칭찬을 했어요. 권사님 오늘 옷이 너무나 예쁘시네요.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동대문에서 10,000원 주고 산 건데 뭐 이걸 가지고 칭찬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무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칭찬을 하더라도 그 칭찬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분이 칭찬을 하시는데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칭찬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칭찬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칭찬하는 거 괜히 내 입만 아프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관계는 닫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단순히 응답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칭찬하면 그 칭찬을 호의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아는 인물들도 있었는데 이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름들이 무슨 이북 사투리 같기도 하고 이름이 낯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8절에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어로 노예 이름이고요. 9절에 우르바노와 또 이 스타구는요, 로마의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한국말로 한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 이름에 무슨 이름이 있는 것이냐면 돌쇠에 대해서 문안하라, 월매에 대해서 문안하라, 우리 한국의 종들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리스도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동역자 이름 중에서 노예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황실, 왕족도 있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별도 다르고 이방인과 유대인, 인종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 계층도 다른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들은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10절 11절 14절 15절을 보시면 적어도 5개 이상의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건물로 된 그런 회중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느낌을 줍니까? 우리는 교회를 너무 건물로 생각합니다. 규모로 이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막을 한번 보시죠. 예,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교회로 들어올 때 사람들을 박해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원으로 받아주고자 할 때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시선을 이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바나바는 이 사울을 이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 14년이 지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표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학했던 이 마가가 선교 중에 중도에 포기한 것을 두고 그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이제 갈등을 하고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도록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심각하게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아마 저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과 그 태도가 결국에는 성령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한 대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이렇게 남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갈등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갈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남길 수 있었던 그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점만 바라봐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땠습니까?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까? 단점이 많을 것 같습니까? 예. 장점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보면 저를 단점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장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장점이 한 70% 정도 되면 단점은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에 주목을 합니까? 그 티 하나에, 그 잘못된 것 그 하나에 그것을 들춰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문 내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흠집 하나 한번 걸려봐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생명 초청주의를 지켰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키 큰 자들이 이 교회를 혹시라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들이 길을 비켜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참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어떤 제가 아는 분은 예배를 지각하는 분들, 상습적으로 예배 늦게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때도 참 힘들어하고 얼마나 눈치가 보일까 생각을 해서 그냥 한 시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저 멀리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그렇게 걸어오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늦게 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늦게 오면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또 늦게 들어올 때 눈치도 보이니까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멀찍이 주차를 하시는 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바라봐주는 것,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무난해야 될 명단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쭉 한번 순해서 우리 순원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름을 써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저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김아무개 집사님을 딱 떠올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 먼저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아, 이분 되게 인색하신 분인데, 이분 나에게 뭐라고 하신 분인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색한 그런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리스트를 적어 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좋은 점을 분명히 발견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난하는 리스트를 적으시면서 자꾸만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버릇을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볼 때 먼저 단점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바라봐 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흠을 잡지가 않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성당에서 이 강론을 하시는데 이 신부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명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저기 뒤에서 90세 넘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 연세가 되면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이제 미워하는 사람도 이제 안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았는데 90살까지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마지막에 말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년을 보십시오.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무난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남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남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 자녀들의 흠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먼저 바라봐주고 좋은 점을 먼저 주목해주고 좋은 점을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 빛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묵묵하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뭐 알아주시는 분들도 없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하시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그분들을 잘 알지는 못해도 여러분 그분들을 나의 무난하는 리스트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면서 한번 가서 여러분 말을 건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관계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